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잠시 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미일 동맹 관계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2차 대전 피해국들은 전쟁 중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일본의 악행들에 대해 아베 총리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어제 저녁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만찬에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에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고 방위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전달이 시작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네팔 구르카 지구에 대한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으로 피해가 된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프랑스 구조대가 카트만두의 무너진 주택에서 80시간 이상 갇혀있던 남성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고 부상자도 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네팔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140만 명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볼티모어시 경찰국장이 말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이달 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척추부상 악화로 사망한 뒤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위반하고 거리에 나온 시위자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볼티모어 서부 지역에 모여든 시위 군중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유리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지만 1시간여 만에 모두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과의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 46명과 민간인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 관리들은 또 이번 전투에서 156명의 보코하람 요원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보코하람이 지난 25일 레이크 차드에 있는 카람가 섬을 공격하면서 시작됐고 니제르군은 이후 이 섬을 탈환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군은 어제 약 300명의 소녀와 여성들을 보코하람의 마지막 근거지 중 한 곳인 삼비사 숲에서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보코하람에 의해 집단 납치됐던 치복마을 여학생들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나이지리아 군 관계자는 구출된 소녀들 가운데 해당 여학생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독재 정부와 테러단체, 사업적 이익만 밝히는 일부 언론 소유주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란 등을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벨기에는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의 14%만이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첫 3개월간 급격히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국내 총 생산 GDP는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이는 바로 직전인 지난해 4분기 2.2% 성장률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입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강조했습니다.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오지나 신땡가 있다 것도 간대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올해 들어서만 고위 간부 15명을 처형했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올라가는 여름 날씨를 나타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자유와 법치 등 가치 공유에 기초한 미일 동맹의 역사적 전환을 통해 국제 평화와 번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9.19 공동성명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동맹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경제 협력, 북한의 핵과 납북자 문제, 국제 테러리즘 대처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회담이 두 나라의 동반자 관계를 전환하는 역사적인 걸음을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의 적이 견고한 동맹이 돼 지난 70년간 화해의 힘과 다양한 도전에 협력한 만큼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미국의 진정한 동반자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And I'm confident that with the steps that we've taken today, our alliance will play an even greater role.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안보와 번영, 인간 존엄을 강화하는 더 위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미일 동맹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지나 신땡가 있다 것도 간대했습니다.
두 나라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공동 가치를 공유하며 아시아 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는 또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고노다마를 지지하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적극적 평화기여 정책을 동맹 강화의 동력으로 강조했습니다. 이 정책들을 기초로 지역과 세계의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이를 위해 두 나라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존중하는 한편 국제 분쟁을 강압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 투명한 규범과 감독, 국제법을 강조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전날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국제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평화로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데 대해 아베 총리와 입장이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lso remain united in pursuit of peacefu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두 정상은 이와 관련해 별도로 발표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북한에 육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북핵 육자회담에서 결의한 9.19 공동 성명의 준수를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다시 수용하는 한편 비확산 의무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금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인 절차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극적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We fully support Japan's efforts to resolve the tragedy of North Korea's abduction of Japanese citizens.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방문 중 만난 한 납북자 어머니의 고통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일본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힘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시키며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지 않는 나라들의 행동이 국제사회의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펼치는 영유권과 관련한 강압적인 활동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성명은 또 미국은 유엔 안보리 개혁을 통해 일본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28일 저녁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 데 이어서 29일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한국, 타이완의 시민단체들이 오늘로 예정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앞두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의민과 미국 정상의 대부분 북북동의 부활을 분단하라! 분단하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루 앞둔 28일. 의사당 앞에서 미국과 한국, 타이완 시민단체 회원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에는 미국의 반전단체 엔서 콜리션, 한국의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와 워싱턴과 버지니아 한인회, 타이완 참전용사 워싱턴협회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과거를 부정하면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된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정의를. 아베는 배상하라. 아베는 말장난을 중단하고 사과하라 등의 글이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규탄하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연설을 보기 위해 한국에서 방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이날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VOA에 아베 총리가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가 강제로 끌고 간 일이 없다 했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가서 당했는 역사의 산증인 이용수가 아베 눈에 보이려고 왔습니다. 글쎄요, 사과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20몇몇도 일본이 했어요. 전부 다 일본이 저질러 놓고.
이 할머니와 시민단체들은 29일에도 항의 시위를 열 계획이며 이 할머니는 시위 직후 민주당 소속 마이크 혼다 하원의원과 함께 아베 총리가 연설하는 의사당에 입장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도 워싱턴에서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28일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한 김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을 들고 다니며 미국인들에게 일본의 과거 만행을 설명했습니다.
I try to send a message to ordinary American citizens. How bad Japanese Prime Minister Abe.
김 의원은 VOA에 일반 미국 시민들에게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리려 한다며 아베 총리가 과거를 세탁하려는 건 돈 세탁보다 나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아베 총리의 행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8일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인신매매로 인한 희생의 결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위안부 여성들을 생각할 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자신은 고노담화를 지지하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담화란 지난 1993년 고노 요헤이 당시 일본 관방장관이 발표한 성명으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고노 장관은 일본 육군이 2차 대전 중 위안부 동원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음을 인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고위 간부라도 자신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본보기로 처형을 하는 등 강압 정치를 펴고 있다고 한국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올 들어서만 고위 인사 15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 전체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서만 고위 관계자 15명을 처형하는 등 강압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제1위원장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본보기 차원으로 처형을 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임업성 부상이 산림 녹화 정책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유로 처형됐으며 2월에는 대동강변에 건설 중인 과학기술전당의 설계 문제로 이견을 냈다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처형됐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은하수 관현악단의 총감독을 비롯한 관계자 4명도 간첩 혐의로 총살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같이 처형된 북한의 고위관리가 지난 2012년 1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41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일 행사 참석을 위해 다음 달 러시아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모스크바 시내 호텔의 예약 상황을 확인한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직 예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지만 숙식시설이 잘 갖춰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 묵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남편은 김일성 대학 동기생으로 김여정이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사이버 해킹의 지원 조직이 기존 13개 4,200명에서 17개 조직 5,1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IT 인력의 경우 중국이나 베트남, 라오스 등에서 활동하면 2,000에서 5,000달러를 받게 되며 이 가운데 2,000달러는 북한 당국에 상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북한의 신흥 부유층 사이에서는 수입과 유통이 전면 금지된 한국 제품이 중국 제품보다 더 좋은 것으로 불리며 비밀리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의 호화 생활자는 전체 인구의 1%인 24만 명 정도로 파악되며 이들의 가구당 연간 소득은 5만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 사흘째를 맞아 탈북자들과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은 미 의회에서 북한 인권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28일 북한 인권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제12회 북한 자유주간 사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터프츠 대학 플레처 스쿨의 이성윤 교수는 북한 정권이 지난 70년 동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제는 변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정권을 겨냥한 금융 제재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라며 대북 제재가 효과가 없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major precedents that strongly suggest that we can even influence China to do the right.
대북 금융 제재가 앞서 적어도 두 차례 중국이 진심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불법 행동과 반인도 범죄를 추적하도록 만든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수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방안은 이미 효과가 입증됐다며 다만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인권 전문가인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의 개인과 기관들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 시작해야 한다고 코엔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The threat of indictment is powerful. It might even have some deterrent effect. Some South Korean
인권 침해로 기소를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코엔 연구원은 실제로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일부 정치범 수용소 책임자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한 증거가 있다는 한국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라드 겐서 국제법 전문 변호사는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 결연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hether we go there or not, I think has to be kept as an open question. But without making clear that the U.S., the U.K., France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겐서 변호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같은 뜻을 가진 나라들이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된 것이 의미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겐서 변호사는 또 앞으로 북한 정권을 기소하기 위해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기록 작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대북 라디오 방송과 전단 등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외부 세계의 정보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다만 북한 주민들이 처벌이 두려워 그 같은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다 알면서도 말 못하고 황당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거 허리들만 끊어주면 어떻게 열어놓으면 북한 사회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최정은 북한인민해방전선 대표와 뉴코리아 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 등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지탱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 원조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 자유주간 행사 나흘째인 29일에는 미하원의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한 자유주간 참가자들은 30일에는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인권 실상을 폭로하고 국제사회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됐습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서울에서 열렸고 올해 다시 워싱턴으로 개최지를 옮겼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남북노동자축구대회 개최 논의를 위한 한국 측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방북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한국의 양대 노총이 지난 27일 북측 조선직업총동맹과 남북노동자 3단체 협의를 위해 개성 방문을 신청했지만 이번 방북이 순수 사회 문화 교류 차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3단체 회의가 실무 접촉을 넘어 축구 이외에 다른 것도 논의된다며 정치성이 있는 행사는 남북 접촉이나 방북 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한국 측 노동단체가 북측의 직업총동맹과 순수하게 스포츠 교류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해 남북 노동자 축구대회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아님을 내비쳤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 비확산 체제로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복귀를 하지 않는 한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백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리 장관은 27일 2015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 회의에서 관련 규범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Verifying nations compliance with the NPT is critical. But it's not good enough if we don't also hold parties accountable to their violations. And North Korea is the most glaring example.
국제 비확산 체제 의무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위반국에 대해 책임을 물려야 하는 이유를 북한이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의무를 어길 뿐 아니라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국제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its obligations to undermine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and threaten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그러면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 체제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abandon all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return to the IAEA safeguards, and come into full compliance with the duties that it accepted when it first became part of the NPT.
또 NPT에 가입했을 당시 약속했던 모든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신뢰할 만한 북핵 협상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영내 동맹 동반국들과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며 그때까지 더 깊은 국제적인 고립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정권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은 실패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의 시드니 사일러 6자회담 특사가 밝혔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또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난 20년 동안 비핵화 협상을 했지만 북한은 솔직한 대화로 임하지 않았다며 생산적인 대화가 되려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서울에서 연 국제토론회 아산플래넘 2015 이틀째인 29일 토론자로 나와 북한의 핵과 경제 병진 노선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한 병진 노선은 경제 발전 대신 북한 주민들을 또 다른 견디기 힘든 역경으로 이끌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대안적인 길로 나서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관련해선 관련국들과 논의 내용을 설명하진 않겠다며 9.19 공동성명으로 비핵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까지 강행한 탓에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일러 특사는 비핵화가 모든 원자로의 중단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핵 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중단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기본적인 선결 조건임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최근 외부 사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추정치를 내놓고 있는 데 대해 과대평가는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수가 현재 20개라거나 앞으로 10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등의 추정들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게 아니라며 이런 추정치들은 북한이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에 나올 때 속임수로 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국제회의의 첫날인 28일 토론자로 나온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이 이미 2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는 잘못됐다며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이 60kg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10개에서 12개 정도라고 추산했습니다. 천 전 수석은 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펴고 있는 일부 경제 개혁 정책들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고 노동자 해외 파견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입은 외화 손실을 메꾸고 있다며 현재 대북 제재 수위로는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partial. They are targeted only on military.
천 전 수석은 현재 대북 제재는 군수품과 사치품에 국한한 조치로 북한이 이 때문에 핵 전략을 바꾸진 않을 것이라며 제재 수위를 더 높이고 대신 정치적 안전을 보장하는 유인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국제전략연구기금의 장투어샹 박사는 북한은 이란과 달리 오랜 기간 고립 속에서 생존해왔기 때문에 제재 조치가 대표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며 6자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다음 달 북한의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번 방북은 북한의 에볼라 격리 조치 해제 이후 처음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이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We have confirmation for visas. May 19th through June
6th.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으로부터 최근 비자 승인을 받았다며 당부 기간 중 현지 보건 관계자들에게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is is our first trip since the quarantine, we have so much other work to do. We're hoping to do the hepatitis vaccination.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 병원의 보건 관계자들에게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할 예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단체는 당초 지난해 11월 방북해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측 조치로 방북을 연기했었습니다. 스미스 국장에 따르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서 비형 간염 접종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예방접종약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제공합니다. 이 단체는 앞서 발행한 소식지에서 비형 간염 환자들이 값비싼 항바이러스 약품을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다며 따라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12%가 비형 간염 보균자고 이 가운데 15에서 25%가 간암이나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번 방북 기간 중 북한 국립결핵연구소 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도 교육할 예정입니다.
We're hoping to do some national lab training and we're hoping to do some monitoring of
또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지원한 식량과 의약품, 수도 설비 등 지원 물품이 잘 전달됐는지도 확인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 민간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탈북민들과 서울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은 한 달에 두 번 탈북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 이거 처음에 여성이 먼저 네 소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성이 합니다.
네. 네.
서울 노원구의 한 복지관. 한 달에 두 번 저녁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노원구 지역 주민들과 탈북민들로 구성된 남북 어울림 합창단의 연습이 한창입니다. 노원구에는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과 더불어 더 친해지고 어울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난 2012년 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노원구청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씨의 설명입니다.
저희 지역에 북한 이탈 주민이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남북 어울린 합창단으로 서로 소통하고 또 그 합창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또 봉사나 하시면서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남북 어울린 합창단을 창단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가까운 이웃이 되는 계기가 되고 또 합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부족한 거를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하나가 되는 것 같고 이런 모임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우선 나 자신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음악으로 남북이 하나된 합창단. 지난 3년 동안 함께하면서 탈북민들은 외로움을 달래고 한국의 문화도 알게 됐고요. 서로가 하나로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을 닫았던 탈북민들도 합창단 활동을 통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노래를 또 이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화에는 사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통해서 저희가 다가갈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도 다가가고 서로가 가깝게 되는 그런 계기는 된 것 같아요.
모두 성의껏 해서 우리 북에서 온 우리 탈북자들이 이렇게 우리 한국에 와서 즐겁게 유쾌하게 우리 고향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식들 내 생각이 나요. 그리고 형제들 생각도 나고요.
아유 참 기분 좋고 영광입니다. 저희들은 저 탈북에서 지금까지 지금 연도가 서로 다 달라요. 저는 5년 잡아듭니다. 예, 한국에 온 지. 그래서 이 좋은 세상에 와서 마음껏 외치고 노래하고 싶고요. 계속 이 무대에 나서면 즐겁고요. 아주 보람 느낍니다.
이렇게 집에서 깔아앉은 목소리로 이렇게 정말 잘 부를 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큰 무대 하려 한 데는 못 써봤지만 정말 추억에 남고 인상 깊게 남을 것 같아요. 예.
아유, 공연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았죠. 내가 무대 위에 올라서서 이렇게 노래한다는 것이 꿈에도 상상 못한 일이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기뻤어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라는 이름처럼 호흡도 잘 맞고 서로 잘 어울리는데요. 전문적으로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친했던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3년 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자연스러워지고 또 편안해졌는데요.
처음에 이제 노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어려웠던 점도 있었어요. 노래를 부르면 뭐 가사를 보고 그냥 음을 맞춰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더라고. 합창이라는 거는 개개인이 어떤 어울림을 해가지고 하나의 음향을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뭐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고 해도 개인적인 그런 걸 내면 합창단으로서의 그게 어떤 게 안 되는 게 있더라고.
새로운 노래도 암송을 다 해서 보지 않고 무대에 섭니다.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손율을 다 맞춰야 하나 된 목소리를 나와야 되잖아요. 엘토하고 소프라노 두 가지 목소리를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지 못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개별 지도를 저기 음악 선생님께서 했어요.
노원구민 김홍랑 씨는 처음에는 탈북민들과 한 동네에서 어울려 산다는 게 어색했다고 하는데요. 노래로 하나 된 지금은 그 누구보다 친근한 사이가 됐습니다.
탈북자들하고 많이 이제 서로 접하다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좀 꺼리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노래하니까 그게 없어요. 때에 따라서 저도 뭐 티 사서 예쁜 거 있으면 사갖고 이렇게 하나 주고 그리고 전화도 하고 김장도 해서 주고 더 애착이 가죠 우리가.
남북 어울림 합창단의 이상주 지휘자는 남북 어울림 합창단을 통해 통일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남과 북이 어울리는 합창단인데요. 보람이 있고요. 사실은 음악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나. 우리 통일이 이제 언젠간 될 텐데 통일 준비를 이렇게 어울림 합창단 하면서 해서 뭐 이런 합창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한 밑거름 한 걸음 씨앗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 어울림 합창단이 부르는 북한 노래 다시 만나요입니다.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합창을 통해 마음을 터놓으면 하나가 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팔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팔 대지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희생자 숫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군요.
네, 네팔 대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째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희생자가 5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28일 이번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05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9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날 수실 코이랄라 네팔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기적적으로 구조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대개 지진이 발생하고 72시간, 즉 사흘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 상식입니다. 대지진이 강타한 네팔 카트만두의 구조 현장에서 무너진 건물에 갇혀 82시간을 버틴 20대 남성이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미국의 ABC 방송이 28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카투만두의 무너진 아파트 단지에서 28살 난 남성 리시 카날이 구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82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요. 카날은 잔해 더미 속에서 자신의 소변을 마시며 나흘을 버텼다고 합니다. 카날은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으며 이를 들은 프랑스 구조대가 잔해 더미를 해치고 카날을 구해냈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도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 어디 다친 데는 없었습니까?
카날을 구조하는 데는 6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건물이 무너지면서 기둥에 깔리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그 밖에 또 극적으로 구조된 사람은 없습니까?
네 자녀를 둔 엄마가 무너진 건물 안에 갇혔다가 36시간 만에 구조됐는데요. 미 CNN 방송에 따르면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1층에 깔린 탕카마야 시톨라 씨가 18시간 만에 걸친 인도 구조팀의 노력 끝에 다시 빛을 봤습니다. 시톨라는 무너진 기둥 사이에 낀 덕분에 다치지 않은 채 무사히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생존자를 구조하는 것 못지않게 이재민을 구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국과 중국, 인도, 한국 구조대와 구호물자들이 속속 네팔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카트만두에 이어 지방에도 구호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수도 카트만두와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대부분 파괴됐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외국 구호대는 28일 헬리콥터를 이용해 쌀과 기름 그리고 필수의약품을 지방에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지방까지 구호의 손길이 미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마실 물이 없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죠?
네, 지금도 수만 명의 네팔 주민들은 길거리에 있는 천막 등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진으로 수도 시설이 파괴돼 마실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급수차를 동원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낙 사람이 많아서 하루에 물 한 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요. 또 물이 워낙 부족해 병에 담아 파는 생수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수도 카트만두에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지금도 하루에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는 바람에 집과 건물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몰라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구호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가는 자꾸 오르자 카트만두를 벗어나 지방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카트만두에는 돈을 벌기 위해 상경했던 지방 출신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들도 고향으로 향하면서 10만 명 이상이 지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도로가 파괴됐으면 힘든 것 아닌가요?
도로 사정이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버스가 부족한 것이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가려는 사람이 많자 정부 당국은 버스를 많이 배치했다고 약속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주민들이 새벽부터 버스 정거장에 서 있어도 버스가 한 대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카트만두에서는 불만을 품은 주민 200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눈사태도 발생했다죠?
네, 네팔 당국이 2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카트만두 북쪽에 있는 해발 3000m의 히말라야 초입에 있는 마을에서 여진으로 인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25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대지진으로 전기와 도로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면 경제적 손실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구조와 구호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해 정확한 경제적 피해 규모는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복구하려면 대략 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팔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등 아름다운 산목을 끼고 있어서 관광업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번 지진으로 관광객이 줄어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보통신기업들이 네팔 돕기에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3대 정보통신기업인 애플, 구글 그리고 페이스북이 네팔 난민들을 돕는 구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애플은 최근 미국 적십자사에 기부금을 낼 수 있는 특별 인터넷 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또 구글도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가보죠. 인도네시아가 마약 사범을 사형에 처했군요.
네,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 내 외국인 마약사범 8명을 사형에 처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 새벽 외국인 7명, 내국인 1명 등 8명에 대해 형을 집행했는데요. 이날 총살령에 처해진 사람은 호주, 브라질, 나이지리아 출신 국적자입니다. 사형이 집행되자 이들 출신 국가들이 이를 비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국 정부가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처형된 마약 사범 중에는 호주 국적인 앤드류 첸과 무란 수쿠마린 등 두 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호주 정부는 인도네시아 주재 자국 대사를 불러들이기로 했습니다. 토니 에벗 호주 총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호주는 인도네시아의 주권을 존중하나 사형이 집행된 데 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도 이번 사형 집행에 유감을 표했고요. 또 프랑스 정부도 사형 집행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주권에 속하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해당 국가의 그 사법 주권에 속하는 문제로
네.
외국 정부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호주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문제 삼는 것은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도 마약 문제를 엄중하게 다루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약을 운반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다스려도 될 일을 너무 극형인 사형에 처했다는 비판입니다.
네, 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사형을 집행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을까요?
네, 인도네시아가 외국인 마약사범을 사형에 처한 것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 빈민가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마약사범에 관용을 베풀지 않고 사형에 처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요. 또 마약사범 가족 등이 수차례 걸쳐서 대통령에게 사형수를 사명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마약사범은 무조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는 마약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약으로 인해 매일 평균 50명, 연간 약 18,000명이 사망하고 또 교도소 수감자의 70%가량이 마약사범이라고 합니다. 또 400만 명 이상이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인도네시아는 현재 사형 선고를 받고 수감돼 있는 130명 있는데 이 중 절반가량인 60여 명이 마약 사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끝으로 언론 자유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언론 자유인데 각국이 어느 정도 언론 자유를 누리는지 보고서가 발표됐군요.
네,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5 언론자유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 세계 국가를 언론자유국, 부분적 자유국, 그리고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언론자유와 관련된 23개 항목을 평가해서 0점에서 100점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점수가 낮을수록 언론자유가 잘 보장돼 있음을 뜻합니다.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1등은 누가 차지했습니까?
노르웨이와 스웨덴이 언론자유가 가장 잘 보장된 국가로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가 공동 3위에 올랐고요. 덴마크, 룩셈부르크,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자, 한국의 자유는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한국의 언론자유는 67위로 부분적 언론자유국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67위는 지난해보다 한 계단 상승한 겁니다.
네. 미국도 좀 알아볼까요? 몇이나 되는지.
네, 미국은 22점으로 31위에 올랐는데요. 기자들에 대한 경찰 당국의 거친 태도가 문제가 돼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 어떤 나라들이 꼽혔습니까?
러시아가 180위, 중국과 베트남이 186위로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됐고요. 북한이 199위로 최하위, 그러니까 최악의 언론 통제 국가로 꼽혔습니다. 또 라오스도 언론 자유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 자유가 신장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후퇴하는 분위기입니까?
대체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 중 14%만 언론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다며 지난해 세계 언론재해가 급격히 쇠퇴했다면서 최근 10여 년간 최악의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언론자유가 이렇게 후퇴하는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보고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기본적으로 각국 정부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언론을 탄압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또 권력을 쥔 정권 외에도 각국의 군부나 범죄 집단 그리고 언론사 소유주 등이 직간접적으로 언론인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14도에서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일대에는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낮 최고 30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10일, 최고 27도, 강계 최저 10일, 최고 30도, 해주는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 15도, 최고는 26도. 개성은 오전 오후 모두 구름 끼고 최저 13도, 최고 27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9도, 최고 24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8도, 최고 28도, 원산은 최저 10도, 최고 21도, 선봉은 최저 4도, 최고 1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조금 끼고 물결은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 5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뉴스 보내드립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입니다. 1-202-382-5325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잠시 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합니다.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베 총리는 연설에서 미일 동맹 관계와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 인권 침해 행위 등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 2차 대전 피해국들은 전쟁 중 아시아 여성들을 위안부로 동원하는 등 일본의 악행들에 대해 아베 총리가 충분히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어제 저녁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백악관 국빈 만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또 만찬에 앞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고 양국 간 방위동맹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주말 강력한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 재난지역에 식량과 의약품 전달이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네팔 구루카 지구에 대한 구호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으로 폐허가 된 현장에서 수색과 구조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프랑스 구조대가 카트만두의 무너진 주택에서 80시간 이상 갇혀있던 남성 한 명을 구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고 부상자도 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은 이번 지진으로 네팔 인구의 4분의 1이 넘는 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 가운데 140만 명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미 동부 볼티모어시가 안정을 되찾고 있다고 볼티모어시 경찰국장이 말했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이달 초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흑인 청년 프레디 그레이가 척추 부상 악화로 사망한 뒤 이에 반발하는 시위가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이에 따라 어젯밤 1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령이 시행된 가운데 경찰은 통행금지령을 위반하고 거리에 나온 시위자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볼티모어 서부 지역에 모여든 시위 군중들은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유리병을 던지며 시위를 벌였지만 1시간여 만에 모두 현장을 떠났습니다. 텔레비전 뉴스 영상에는 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동원된 주 방위군 병력이 통행금지가 시행되고 있는 거리를 순찰하는 모습이 방영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리카 니제르 정부는 지난 주말 이슬람 가격단체 보코하람과의 전투 과정에서 정부군 46명과 민간인 2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니제르 관리들은 또 이번 전투에서 156명의 보코하람 요원들을 사살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전투는 보코하람이 지난 25일 레이크 차드에 있는 카람가 섬을 공격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니제르군은 이후 이 섬을 탈환했습니다. 한편 나이지리아군은 어제 약 300명의 소녀와 여성들을 보코하람의 마지막 근거지 중 한 곳인 삼비사 숲에서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보코하람에 의해 집단 납치됐던 치봉마을 여학생들이 억류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나이지리아 군 관계자는 구출된 소녀들 가운데 해당 여학생들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언론 자유가 후퇴해 1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가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오늘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전 세계 언론인들이 독재 정부와 테러단체, 사업적 이익만 밝히는 일부 언론 소유주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조사 대상 199개 나라 가운데 북한과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벨라루스, 쿠바, 이란 등을 최악의 언론 자유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반면 노르웨이와 스웨덴, 벨기에는 언론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프리덤하우스는 전반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14%만이 자유국가에서 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이 올해 첫 3개월간 급격히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가 오늘 발표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국내 총생산, 즉 GDP는 0.2% 성장에 그쳤습니다.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가장 광범위한 지표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로 이례적으로 혹독했던 지난 겨울 날씨와 미 서부 항만의 파업 사태를 꼽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은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